자,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를 떠나서 어디로요? 이달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 있는 바울의 이 행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은 자세히 살피진 않았습니다. 오늘을 위해 이제 아껴둔 거죠.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 안의 상황, 어쩌면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사와 너무나 똑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배는 어떤 배입니까? 이제 어제 6절 말씀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혀가 아직 잠에서 안 깨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 그렇죠? 근데 이 배는 어떤 배였습니까? 수송선이 아니라 밀을 싣고 로마로 가는 무역선이었습니다. 사람은 몇 명이 탔다 그래요? 오늘 보니까 276명. 그러니까 화물도 싣고 사람도 많이 싣고 어마어마한 배인 겁니다. 자, 다양한 사람들이 타 있었겠죠? 여기에 바울을 데리고 가는 그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 이 배를 얻어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 자, 배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원들이 있을 거고, 무역하는 상인들도 있을 거고, 바울 데리고 가는 군인들이 있을 거고, 또 이탈리아 로마로 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지내고 있는 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들이 가는 목적지는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분이 다르죠? 또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도 달라요. 성공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무역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바울처럼 죄수로 붙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자, 우리의 인생사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신분, 지위, 고아, 막내하고 다양한 위치 있고, 환경 있고, 그리고 저마다 살아가는 목적도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어떻습니까? 목적지는 다 똑같아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삶. 그래서 결국 무엇으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삶으로, 심판으로 탁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중심에 누가 서서 이런 인생의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것처럼 지금 이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중심이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 어제 10절 보니까 참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말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닌데도 선장, 백부장, 선주에게 가서 이제 겨울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항의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보냅시다. 여기가 어디였어요? 미양이라는 곳이었잖아요. 미양.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배 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떤 권한도 없어요. 권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바울은 그저 전한 것뿐입니다. 한낱 죄인에 불과한 이 사도 바울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말이 아무리 하나님 말이라고 해도 세상에 먹혀 들어갈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고 있지만 세상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힘, 선택의 기준, 그들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뭐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보통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세상의 권력, 힘, 지식, 경험, 물질 이런 것들에 이렇게 의지되어서 흘러갑니다. 또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결정하는지 그 기준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끄고 항해하더니. 자, 세 가지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편안함.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추구합니까? 겨울을 지내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자,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자, 현실적으로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 가지 기준. 편합니다. 많은 사람이 원합니다. 그리고 순풍에 돋단 듯 현실에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 최종 결정자가 결정하고 모두가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지만 그렇게 휩쓸려 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현실이 녹록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편안을 쫓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또 현실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마음을 어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들처럼 그들의 생각, 경험, 판단. 자, 그대로 일이 진행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경험이 많고 다양하고 모두가 원하고 편안한 길이고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시면. 자, 그때 경험 이야기하면서 바다가 어떻고 해류가 어떻고 돛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해봐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게 18절, 19절이었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부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현상이?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버리는 일. 항해를 하면서 배에 필요한 장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씩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버리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우리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나와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것들 너무 많아요. 우리의 습관, 생각, 어떤 그러한 감정들. 그런데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생각, 습관 다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아멘. 자,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뭐래요? 너희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리라. 자, 그럼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또 바울이 뜬금없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자,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바울은 뭘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너무 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구해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덤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이루어간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276명이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슨 존재감이 있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죄인일 뿐입니다. 한낱 죄인일 뿐.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276명 가운데 중심에 서서 이제 모든 것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왜요? 거기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경영도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위로의 말을 이제 전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전했기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문제가 계속됩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계속된 고통의 나날이 지속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뜻을 전했으면 하나님이 짠 하고 순풍을 불어주셔서 바람을 잔잔케 하고 햇볕도 들게 해서 야, 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증거하기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했는데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는 거예요. 33절부터 38절까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제 막 버리기 시작하고 정리하고. 자, 이 배는 무역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밀을 싣고 가는 무역선입니다. 배. 그런데 자, 보세요. 밀을 어떻게 버립니다. 밀을 버려. 그러니까 이 배의 존재 자체의 목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또 이제 그리고 41절로 가보니까 배가 다 깨지고 부서져 버립니다. 버릴 건다 버렸고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거라고는 이 몸뚱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44절을 보세요.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되어 구조되니라. 아멘. 자, 다 살게 됐어요. 이제 그 말씀대로 다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버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살게 되었더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에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수천에 부여지고 있다면 다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해결되고 끝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디에 상륙했습니까? 힌트는 이 다음 장에 나와요. 28장 1절. 자, 어디에 도착했냐면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자, 이 멜리데가 어느 곳이냐면요,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였어요? 이탈리아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리가 몇 달을 향해야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태풍 풍랑을 만나서 며칠 만에 14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루 더하면 15일. 세상에, 거기에 도착해 버린 거예요. 결국 누구의 뜻대로 됐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됐어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자,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이탈리아,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뭐 풍랑 가운데 불순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겪기는 했지만 오히려 또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공고하고 힘들고 풍랑을 만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요.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다 하나님이 지름길로 거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심으로 살아오며 모든 근심 걱정이 찾아온 달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여기에 인도해 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어려운 것 같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오직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 준비 중이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또 중고등부, 아버지 우리 청년 목장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를 아버지 축복하셔서 이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사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이를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뜻과 방향을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들로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이 여름 사역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선생님들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목사님들 전사님들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름 사역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영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은 대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응답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